압박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모든 세력들을 3년 안에 머무르게 동시에 하는 큰 약속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줄 때,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여러분 언제나 임마누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 약속 자체가 그냥 포함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만 모르냐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사자만 모르는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약속에 대해서 보네포가 이 28장 20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설명하면서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그것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공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삶의 의미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공허함과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허무하게 한마음으로 또는 아무 힘 없이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한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계획을 한마음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또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가를 불안감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디게 한 걸음 걸어갈지 모르지만 그 삶의 한 걸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을 충만하기 위해서 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덕스럽고 다른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한 순간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네포가 이 임마누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 순간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면서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대사명, 예, 그 명령을 얘기하시고 가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그 권세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24절,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성화의 부르심이 있고 의롭의 부르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너희의 영화롭게 되는 부르심이 있다. 너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너희가 죄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소망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너희가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너희가 인헤리턴스를 갖고 있는 너희가 이미 헤리티지가 있는 인헤리턴스가 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유산을 갖고 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런 부르심과 유산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이 임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무엇이냐면 죽었지만 죽은 자로서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거듭거듭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원래 죽은 자였지만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겼던 그 능력을 우리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이야기할 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이 자연 속에서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는데 이걸 이길 수 있다면 나머지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이 거의 다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him who strengthened me. 그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이게 맨날 내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지고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맨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 그럼 맨날 특수한 은혜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만 생각해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이 원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숨쉬고 죽고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있는 모든 이 자연의 사이클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 은혜로 자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맨날 잊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지.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의 성적을 올려주시겠지. 나 패스시켜주겠지.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연의 법칙 가운데 땀 흘리면 그거에 대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법칙이에요. 이게 대부분 여러분의 삶의 99.99%가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난 다 이뤄주시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잘 키워야지 기도만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육이 잘 자라게 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뭘 엄청 써야 되고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되고 좋은 습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원론적으로 세상의 법칙은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서부터 이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법칙대로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은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읽어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들어가니까 생각해보고 해야 은혜도 주어지고 말씀의 깨달음도 얻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이 삶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말씀 가운데 생각도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게 아주 그냥 심플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수한 우리 특별한 은혜도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칙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계기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같은 거예요. 동행하다. 여러분 이 동행한다는 표현을 이 구약에서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많이 히트 할라크라고 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게 해서 우리가 또 이 히브리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히트 할라크. 히트는 뭐냐면 이게 때리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히트는 제기되면서 우리 자신, 또 자기 내 자신 할 때 제기되면서 히트라는 뜻이고요. 할라크는 걸어가는 뜻이에요. 할라크 걷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걷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려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함께 걸어가다는 뜻이 히트 할라크인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붙였을 때는 딱 세 명에게밖에 쓰지 않았어요.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에게 다 적용한 게 아니라 딱 세 명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노아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딱 세 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진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 저희가 에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히트할라크라고 말했을 때 언제냐면 17장 1절에 처음으로 히트할라크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겸비하여서 완전해져라 할 때 히트할라크라고 말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16장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미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를 통해 저 하늘의 별과 저 바다의 모래만큼 수많은 내가 자녀를 내가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설마 지금 내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가고 하나님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라가 70이고 80이고요. 하나님 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서 누구와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함께 잠자리 갖고 난 뒤에 이스마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몇 년을 16년 안 나타나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다시 99세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히틀라크라는 그 말 뜻 자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겸비하여서 내 앞에 완전해지라 할 때 하나님은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릴 때. 또 노아에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창세기 6장 9절에 한번 사용해요.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대의 의인을 얘기하면서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는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네, 홍수. 홍수가 내려서 모든 세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럴 때 노아만 그것을 피하는 가장으로서 그 일을 피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범죄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오늘 에녹에게 히틀라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읽기 싫어하는 장이에요. 왜냐면 여기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되어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셋은 몇 세에 대해서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죽었고 셋의 아들 또 누구는 아벨은 또 내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요. 그런데 그걸 읽다 보면 중간에 한 부분 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칠대손인 에녹에게 와서는 에녹만 이야기가 약간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여러분 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인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주일 그리고 중고등 아이들에게 한번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써있는데 가장 오래된 나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이고 몇 살인지. 자, 오늘 맞추면 목사님이 저 2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선물해 주세요. 아주 내가 돈이 좀 많았다 선물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20불짜리로 네. 자 세훈이 아 세준이
벌써가 무드셀라
아 무드셀라 몇 살?
780이죠.
아 아깝다 야 10불짜리 무드셀라까지 맞췄어. 자 무드셀라가 자 세훈이가 뭐야 세준이가
아담
아담 아니야 이 무드셀라가 엄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무드셀라는 밥이고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랜 사람인데 969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10분씩 나눠줄게요. 농기를 많이 했으니까. 자, 무드셀라가 69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기 보면 에녹이 왜 에녹만 살다 죽다 거의 살다 태어났다 아이 낳았다 그다음에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아이 낳았다 죽었다 이게 반복되는 이 아브라함의 주법인데 왜 에녹만 굳이 에녹만 이 길게 이렇게 사용 이렇게 길게 써놨는가? 그리고 왜 그는 꼭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거기 유일한 근거가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을 살았다는 게 유일한 근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무드셀라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는 각 단어가 의미가 대부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기억나시죠? 네. 요나단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사랑하는 뜻이에요. 네. 다윗. 그리고 여러분 옆에를 바라보면서 다윗 이렇게 부르고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비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죠. 모르시겠어요? 다비디? 굳이 저를요? 다비디. 자, 무드셀라는 무투가 죽다는 뜻이고 셀라는 살라고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망이라는 의미는 참이라는 뜻도 있어요. 죽으면 내가 참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리라 이런 뜻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드살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참으로 해결할 일이 있든지 아니면 죽을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드살라가 언제 죽었다고? 몇 년도에? 969년입니다. 아, 연도가 아니죠. 929년을 살았어요. 살고 죽은 거였어요. 연도가 아니고. 네, 969년을 살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에녹이 그러니까 날짜가 있네요. 에녹이 65세 낳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187세에. 그리고 라멕이 몇 살 때? 183세쯤 됐을 때 183세에 노아를 낳아요. 오늘 이 성경의 5장을 읽어서 읽어보시면 카운팅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라멕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을 때 187,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183, 그리고 그 노아가 600세 됐을 때 뭐가 오냐면 홍수가 오네요. 그럼 합치면 몇 년이죠? 187, 183 더하기 600하면 네, 969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죠? 970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 태어난 날, 그거를 이제 빼고 나면, 969세가 됐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고 그 다음 해가, 어디? 노아의 홍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을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를, 무드살라흐. 너가 죽으면, 이 땅에 보내리라. 는 것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고 그 다음 자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계시를 줬는데 그것을 자기의 계시 가운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땅에 관영하는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계시를 받고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맨날 뭐라고 했겠어요? 무드살라의야.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죽으면 보내리라. 죽으면 보내리라. 죽으면 보내리라. 무드살라, 무드살라, 무드살라.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살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삶을 판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무드살라가 696세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아, 969세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무드살라인데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죽으면 자기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온 인류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노아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969세가 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 약속을 에녹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드살라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라멕이 알고 그 다음에 노아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녹부터 해서 노아 사이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약속을 받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고 계시가 임했는데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또한 그 약속을 생각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도 이 모든 약속이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다 주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고요. 볼 수 있는, 이거 읽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증거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것이 다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인간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포도나무와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포도나무와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너희가 제자로서 내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너희는 자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고요, 우리는 가지가 되고 가지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나무 가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니까 하나님 나무 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안에, 즉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려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말하는 자의 의지를 드러내주죠. 말하는 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사상이고 약속이며 의지. 생각이고 사상이고 약속이고 의지. 말이라는 것 자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의지의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내 그 말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실현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약속이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는 삶에 있어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 안에 거하라 말씀하실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의 계명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정리하기 바랐는데요. 결론적으로 제자로서 임마누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디 거하든지 하나님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이방인 또한 거륜이라고 하는 이방인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한국에서 이 땅에 이쪽에 와서 미국이라는 땅에 살아와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되게 짧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잠깐 머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방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성전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 번만 따라합시다. 이방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곳에 성전 안에서 뿐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쫓겨다녔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아서 내세의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정말 자기가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가 맨날 의심하면서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의심하였고, 그리고 많은 그들은 시험 가운데 빠져서 낙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어디를 가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대충 이야기하면 50m, 100m 되는 이 직사각형의 그의 큰 성전, 더 짧게는 25m, 50m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지성소의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새 가장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 유다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와 엄청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 시기가 우시야 시기였는데 그때 우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사야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좀 더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좀 세우시나 보다,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사야 큰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자기가 간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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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 그분이요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겠지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없애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사야가 본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득 찬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형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뭐 내가 공부 시작하는 사람인데 네. 뭐 그렇게 의심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에요. 말이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를 보면 이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세대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자기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한국에 계시든 이곳에 있든 또 이곳에서 다른 곳에 보내러 갔든지 간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계명과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머물 때에 임마누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꽃필 줄 아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